구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적용도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15장에 있는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제일 첫 사건으로서 구원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사건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 15장 사건을 예로 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의 전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근거를 이 15장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믿었더니 믿은 것을 조건 삼아서 믿은 것을 근거로 하여 그에게 의라는 것을 결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만은 그런 얘기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 교파가 나뉘고 사람마다 로마서를 푸는데 싸움이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것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가급적 건들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벌집 건드려갖고 이익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벌집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데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는 문제 때문에 저는 늘 곤욕을 좀 당합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저를 붙잡더니 골목방으로 붙잡아 가셨어요. 박 목사 나 좀 봅시다. 님자가 빠지고 부름을 받았을 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잡혀갔더니 첫 마디를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뭘 이렇게 따지십니까? 꼭 믿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따는 오르세요. 그래서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그냥 믿음으로 다 해결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약 40분 동안 주무셔 주십시오. 혼동밖에 생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지지 않은 것이 신앙에 어떤 흐리멍텅한 안개가 낀 것 같아서 고개가 약 갸우뚱거려지시는 분들만 오늘 이 말씀을 저랑 따지기로 합시다. 예수를 믿어오면서 깊이 깊이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는 것은 지식을 더함으로써 꼭 신앙이 좋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냥 믿어서 다 해결되고 좋으신 분은 그걸로 그만입니다. 뭐 신학을 하고 뭘 더 잘 알고 로마서를 통독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교리적으로 잘 알고 그래서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신학 문제에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져야 훨씬 납득이 잘 되고 정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기상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저 남만주 지방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밀고 내려와서 약간의 북서풍과 함께 약간의 비를 동반하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비가 올 줄을. 그러나 노인네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압니다. 야, 허리가 쑤신다. 오늘 저녁 비 온다. 뭐 걷어놔라. 백발백중이죠. 김동완 통보관은 틀려도 이건 절대 안 틀린다. 이건 뭐 백발백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꼭 지식과 학문과 논리성으로서 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를 해놓는 것은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벤치가 필요한데 있어요 어딘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면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벤치 필요할 때 벤치 찾아 쓰고 드라이버 필요할 때 드라이버 찾아 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한 마땅한 준비와 사용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걸려있고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것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추적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에 혼동을 야기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늘어놨습니다. 뱀에게 다리를 단 격이 됐습니다만 조금 조심해서 오늘 이 내용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벌써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무시다 그러지 않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을 잘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은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 수 없죠. 우리 또 손 한번 들까요? 스스로 고백하세요. 마음속에서 분명히 답을 내리세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은 정답을 내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나도 꼭 그러신다고요. 안 돼요. 분명히 정답을 마음속에 내리세요. 손들라 그러지 않을게요. 소셜 포지션이 있다 그러던데요.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지 손을 잘못 들었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덕스럽게 속으로 답을 하자고요. 하셨습니까? 준비하시고 답을 쓰세요. 마음속에다. 쓰셨죠? 이 말은 통리에서는 틀리는 말입니다. 왜 틀리는가를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롭게 되는 것의 근거였다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우린 종종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 믿음이란 일단 한번 해보시는 거다. 그 요새 이주일 씨가 쓰는 얘기예요. 한번 맡겨보자. 이거는 도박입니다. 투기요. 조금 더 확률이 있을 땐 투자입니다. 믿음이란 맡겨보는 도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집어던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만큼 확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확고하지 않은 건 도박입니다. 그거는 반반이 아닙니다. 99.9%의 실패를 각오하고 0.1%의 가능성에 매달리는 행운을 믿는 사행심입니다. 그것과 믿음을 같은 라인에 놓는 것은 참으로 큰 실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정답 이상의 것이요. 아는 것 이상의 것이요. 알아도 아는 것에다가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매어달리고 전적으로 나를 거기다 맡기고 싶은 것까지 들어간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성경이 만일 그것이 인간들이 꺼내놓아야 할 구원의 조건이라면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이 문제의 샘플을 삼아야 되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는 시점에서 이 사건을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와요. 사건을. 왜 하필 여기에서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해변의 모래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사건을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꺼내 놓아야 할 어떤 조건으로서 믿음을 성경이 얘기하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면 그 샘플로서 선택했다면 그 사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훨씬 옳습니다. 그래야만 옳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본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여기서부터 믿음을 등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저를 그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났다. 믿음을 거기서부터 등장시켜서 설명을 해온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는 자로서 출발한 것, 하나님을 아는 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시점에다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바가 없을 때에도 그의 출발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기록한 성경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훨씬 세심한 주의를 갖고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서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한 의라는 것을 그에게 줬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 쪽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 사건을 추적해보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풀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부터 그의 인생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같은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떠밀려져 나오고 그의 주변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험들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오더라 하는 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던가 하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내심 하나님에 대해 새삼스러운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14장에 나타난 그 연합군 전쟁에 단신 뛰어들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오는 그 엄청난 일을 부릴 수 있었다. 이렇게 훑어갔습니다. 그리고 15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극히 큰 성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서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생애를 살펴볼 때 15장에 들어와서 조금 놀라실 일이 있다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대꾸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끌려다니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밀어넣고 그의 인생을 강요해가는 길에 대하여 그가 어리둥절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에서 그는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하나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편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감히 칼을 잡고 뛰어 일어난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15장에 오면 한 걸음 더 진전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진전된 관계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15장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면 우리 집에 들려온 이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태껏 진행된 그의 인생을 더듬어 볼 때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내 몸에서부터 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축복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우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겠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냐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놓고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자연인으로부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이렇게 꺼내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요태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집에서 불러내시고 이방신을 섬겨 이방신밖에 모르던 것에서 불러내서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생애를 주장하사 발걸음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에게 납득시킨 하나님의 설득 작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태껏 만들어 오신 것이 결정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지 말고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4장 신약 243페이지를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 말들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요. 지금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싹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싹시라는 것은 대가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걸 싹시라 그럽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1,000원어치를 하고 1,000원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1,000원어치 일을 해놓고 1,000원을 받은 행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 비교를 지금 무얼로 믿음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아니라는 설명부터 해오느냐 하면 그건 싹시 아니다. 싹은 은혜라 그러지 않는다. 구원은 뭐라 그래요 그럼? 은혜라 그런다. 구원은 은혜다. 싹은 은혜가 아니다. 싹하고 구원을 받는 방법하고는 다르다. 싹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그런 보수가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 보시면 3장이 구원 얘기를 쭉 설명해놓고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을 법이라 그러면서 무엇이 아니라 그래요? 행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딱시냐, 그 다음에 하나는 자랑이냐, 두 가지로 체크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그 믿음의 개념이 딱과 자랑으로 가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못 얻었습니까? 믿지 않아서 못 얻습니다. 이 얘기가 싹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싹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믿었다는 근거가 있어서 결과가, 구원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오고, 저 사람은 구원이라는 결과가 내려져야 할 근거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못 얻어졌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은, 단어를 믿음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싹쇠 법칙이 됩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믿음이 무슨 뜻이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랑과 싹쇠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이란 이겁니다. 내가 얻은 결과가 얻어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무슨 단어를 동원했든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소입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었지요. 이렇게 구원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자랑이 튀어나가면 여러분이 얻으신 구원은 아직도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얻을 걸 얻은 게 되는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해도 행위예요,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아무도 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믿었으니까요.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만 아직도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까지 다 못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뒤집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다 정리를 못하셨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요즘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볼링도 있고 골프도 있고 테니스도 있죠. 저희 우리 옛날 4.19 시대로 돌아가서 얘기를 합시다. 저희 때에는 유일한 오락이 겨울에는 스케이트밖에 없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나마도 골프를 치는 사람들쯤 돼야 스케이트를 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썰매를 탔습니다. 썰매 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썰매 타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스케이트 날로 썰매를 한번 만들어 타는 겁니다. 스케이트가 뭔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마르고 닳도록 탄 스케이트 3분의 2쯤 달아빠지고 요만큼 날 남은 걸로 어떤 사람이 썰매를 만들어 갖고 나와요.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두려운 게 있을까요? 모두가 철사로 하거든요. 철사로 만들어서 타던 썰매를 타다가 누가 스케이트날을 붙인 썰매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체육점을 들여다보면서 그 뒤에 붙어있는 스케이트날만 부러운 거예요. 구두는 필요 없고 스케이트가 뭔지 모르니까 저놈은 나를 어떻게 셉에서 썰매를 한번 만들어 보는가, 왜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이 간절한 소원을 안 이루어주시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이 말하자면 스케이트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뛰어서 썰매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위의 법칙으로 논리화시키고 좋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다시 들어가 봅시다. 성경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사랑으로 가지도 않고 싹스로 가지 않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대상에게 그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고 결과를 주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고 결과를 줬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이 쓰는 단어와 적합한가 보세요. 구원은 은혜요. 구원은 선물이라. 정확하죠? 값 없이 받은 것이라. 너희가 무엇을 내놓고 받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도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준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믿음은 우리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 대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꺼내놨다고 15장만 놓고 보면 자칫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보이면서 그럽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그럼 모든 자연인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산출될 수 있더란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죠?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에 이르러서야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자연인으로서 존재하는데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툭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예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굳이 나열해놓고 있고 15장에 와서야 일이 떨어진 것을 성경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방 신상들밖에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의 그를 불러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설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드디어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 이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생시키시고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행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죽었다 깨도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 6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6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5장까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에게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너희가 구원 얻은 것 아니다. 그냥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 너희가 남과 달라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냥 구했다. 너희가 얼마나 죄 속에 처참하게 있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죄를 2조 원어치, 2조 원이라는 게 없죠. 2조 원어치 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2조 원어치 하자 20조 원어치씩 갚고서 불렀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들으면 인간이 꼭 꺼내는 반문이 뭐냐면 6장 1절인 겁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아직도 여러분이 구원의 신비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납득할 만한 논리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아직도 모르는 거라고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지. 글쎄 아직 안 됐다니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여기까지 와야 이제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 지금 우리 나와서 왜 이 고생하고 있지? 나가서 놀까? 노십시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아직도 구원에 관한 성경의 설명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꼭 나와야 됩니다. 아니 구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비밀입니다. 신비로워도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느냐?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결과를 원인으로부터 추적을 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결과를 확인할 때는 어디서부터 결과를 확인하죠? 현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확인해야 결과가 확인되는 법입니다. 아침에 만 원을 들고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천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천 원이 맞도록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뭐 할 때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얼마 쓰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으면 쓴 건 3천 원밖에 없는데 만 원 들고 나가서 3천 원 썼는데 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7천 원이 7천 원을 이렇게 꼭 접어서 넣었더니 7천 원이 이렇게 합쳐져서 한 장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뭐라고 만들죠? 요 녀석이 또 주머니에서 훔쳐갔구나. 누구야 이리 와봐. 누구도 이리 와봐. 몽땅 세워놓고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안 회개하면 팬다. 누군가 집어갔든가. 그래도 다 아니라고 울면서 그러면 가봐. 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훔쳐갔으면 다시 갖고 와. 그래야 용서할 거야. 해놓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잃어버렸나? 어떻게 해서라도 빈 공간을 채워야 인간은 납득을 하는 법입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그래서 자기의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인을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믿었다는 것으로 자기 결과를 자기에게 납득시키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이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듭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결단했다. 나는 몹시 울었다. 여러 가지를 대는데 그 모든 경험은 잘 보세요.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결과라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우신 회개의 기도가 나온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우신고 울고 회개했습니까? 거듭나게 해달라고 온 겁니까? 죄인이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장님, 잠자는 자, 사망한 시체를 가르쳐서 성경은 죄인이라 합니다. 구원에 관한 필요성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한 것을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고 그는 이미 복 받은 자라 그럽니다. 회개는 구원 받아서 그의 영혼이 중생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많이 정리하는 문제에서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독자적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했느냐라고 도무지 나를 두드려도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당황하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지옥 가기 꼭 좋게 돼 있지 천당 갈 조건이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린 당황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이 망상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중인격자 노릇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준비 다 되면 다시 돌아오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두드려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셔서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조건과 원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내가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구원을 얻었는지를 확인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 같이 장님이 눈을 뜬 것으로 비유된 사건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딱 하나, 모든 것을 흉내내도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끝내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내가 그때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관계가 없다 그러십니다. 누가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뭘로 아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하게 살았느냐를 점검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생활과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구원을 얻고도 남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 있죠. 내가 이러다 한 대 터지지, 이러다 맞지,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봐주셔서 홀인원도 했는데 이번 주에도 가면 이번에 당연히 골프공이 내 이마를 때리지. 야, 요거 요러다 요러다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다고 교회 오진 않아요. 터지실 때까지는 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계속 가시죠. 그분도 분명히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구원 얻고도 남으셨습니다. 성경이 죄, 성경이 구원을 얻은 자, 이렇게 딱 잘라놓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쪽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증오심이 있을 뿐이고 이쪽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분과 모든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전인 숙격으로 갈 때도 있고 미련하게 갖다 붙일 때도 있고 말도 안 되게 왜곡시킬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된 사고방식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말도 안 되는 거 해놓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구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얻었느냐 못 얻느냐의 가장 중요한 판별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5장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문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저로서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만큼 인식되어 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만큼 알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표현이.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시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셔서 별다른 큰 경험 없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셔가지고 갑작스러운 변화와 경험 속에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확인이 명확하고 감격적이고 신인합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꼭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분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과 그 구원이 자신에게 인식되는 것은 동일한 경험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난 분에게는 참 편합니다. 내가 어느 날 믿었고 어느 날 나는 변했고 어느 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완전히 틀바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급변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사이다에 사이다 탄 듯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당황합니다. 나는 아닌가?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택해요. 타락해봐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걸 두드려 패시면 너무나 감사해 하면서 돌아와요. 이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원 확인법이에요. 왜냐면 그냥 방법은 뭐 화끈한 게 없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거 참 다시 해볼 방법은 아닙니다. 무언 방법도 그런 몹쓸 방법을 쓰세요. 축복받는 방법적으로 쓰시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결단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하는 것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쓰는 단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우는 중에 이런 재미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다. 설화다. 신화다. 얘기책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신다. 이게 무슨 무식한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박형명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해가 진다 그러지 지구가 자전을 하여 석양에 비친 햇빛이 인간의 망막에 수직으로 비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맞느냐? 그렇죠. 이게 무슨 몰상식한 얘기예요. 인간이 기계입니까? 아니, 인간은 감성을 가진, 예술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인들입니다, 인간은. 그걸 뭘 햇살이 수직으로 망막에 비치다니 이게 무슨 몰상식한 얘기예요.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